뒤의 세계 뉴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늘 실시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 선거에서 총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으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스가 장관의 경쟁자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68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을 위한 투표는 16일에 소집되는 임시의회에서 실시됩니다. 현재 자민당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스가 장관의 총리 당선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약 8년 만에 총리가 교체됩니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는 아베 정권의 계승을 표방하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스가 총재 임기는 아베 총리의 당 총재 자녀 임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놓고 엇갈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P, CNN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어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우선 협상자로 미국 인터넷 기업 오라클을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신경보 등 일부 중국 매체들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서 바이트댄스가 오라클에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하는 대신에 오라클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틱톡을 매각하더라도 핵심 기술인 추천 알고리즘은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틱톡 인수 협상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탈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3일 성명을 내고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팔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매각 협상 마감 시한은 15일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과 위챗 등이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밀접히 연결돼 있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감 시한까지 인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중단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방금 새로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으로 대형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같은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의 특정 처방약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 가격을 최소한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처방약 가격 개혁을 위한 4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반발하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인 조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거부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900만 8천 명, 사망자는 92만 4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약 31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은 현재 누적 확진자 652만 명, 사망자는 19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는 어제 하루만도 9만 4천 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현재 약 48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브라질은 확진자 수는 430만 명으로 인도보다 적지만 사망자 수는 13만 1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면서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조처는 오는 18일부터 적어도 3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내일 미국 백악관에서 상호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서명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셰이크 압둘라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뷰의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북한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도달하지 않는 한 유엔군 사령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 사이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과 금융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북한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피고 중 1명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11일 북한인 리정철과 리유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이 대북 제재 규정 위반과 금융 사기, 자금 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북한의 고객들을 대신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미국을 통해 미 달러화를 거래하는 위장 회사를 설립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리정철과 리유경은 부녀 사이로 적어도 지난 2015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 소속 간치림과 공모해 물자를 구매 후 이를 북한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리정철 등은 지난 2016년 1월 베트남의 한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 뒤 이를 북한에 있는 조선 경은무역회사로 수송되도록 했습니다. 기소장엔 당시 리정철 등이 구매한 물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다만 20만 달러 상당인 것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대금은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위장회사를 통해 미 달러화로 베트남 업체에 결제됐습니다. 리정철 등은 또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의 물자 수송을 꺼리는 업체에 거액을 지급하며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업체가 지난 2015년 10월 북한 남포로 물류를 수송하는 비용을 묻는 리정철에게 제재 위반 우려로 견적을 내줄 수 없다고 밝히자 리정철은 2016년 물자 수송을 부탁한다며 이 업체에 17만 5천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리정철과 리유경, 간치림 등 3명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무역 활동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제재를 회피해 이를 진행하는 것을 공모했다고 기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리정철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추방된 유력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기소장은 유엔 전문가 패널이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 리정철을 조사했다며 리정철이 사건 초기에 말레이시아 당국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3일에 추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소장은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위반은 북한 정권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들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 계속 자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 법무부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데머스 차관부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G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 5,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의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G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G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 9,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등은 G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 2,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 7,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G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소장은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관련된 자금 42만 9,900달러가 익명의 은행에 예치돼 현재 자금 거래가 차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 업체를 운영한 탕신과 그의 남편 리시춘 씨의 자금으로 이 중 50만 1,771달러는 이들 부부의 미국 투자이민 비용입니다. 미 검찰은 탕신 부부의 투자이민 비용과 또 다른 개인 자산 2만 4,209달러는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몰수의 근거로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은행사기법 등 위반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리시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GTE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 사무소로 발령됐습니다. 이후 리시춘은 부인을 내세워 중간 거래 회사를 세웠고 GTE와 북한의 거래를 주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현재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과 탕신 부부의 개인 자산 등이 거래가 차단되거나 압류된 상태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들 자금은 미국 정부에 의해 최종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이들 자금 대부분이 중국의 은행 등에 예치돼 실제 몰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과 올해 3월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금액이 분산돼 있는 약 40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7월에는 총 3개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한 237만 달러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당국이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교통부사나 연방항공청이 미국 민간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즉 북한 상공 비행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3년 더 연장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8일 특별연방항공규정 79호에 따른 관련 조치를 오는 2023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역량과 활동과 관련해 미 민간 항공 안전에 제기되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고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행위는 외교적 진전과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어 북한이 올해 3월 적어도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미사일의 탄착 범위가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8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탄착 범위도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였으며 특히 이 미사일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항공도선과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 대한 미 민간 항공기의 운항이 허용되면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다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각국의 비행정보구역을 분할 지정해 해당 구역의 운항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 비행정보구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인 동경 132도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8년 9월에는 동경 132도 동쪽 지역으로까지 운항 불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미 연방관보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대상은 미 항공운송기와 민간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입니다. 다만 이런 인력들이 해외 항공사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미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이 공무상 미 민항기를 통해 북한 상공을 지나야 할 때는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언론에 보도된 한국 국토교통부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운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남북한 하늘길을 오간 미국 국적 항공기는 8대입니다. 또 남북한 영공을 오가는 정기 노선을 둔 나라는 러시아와 타이완, 네덜란드, 독일 등 4개국 10여 개 항공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2018년 남측 항공기가 80차례에 걸쳐 북한 상공을 운항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자국 비행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가 2018년엔 북한 측과 남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 개설을 한때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자국 공영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대해 이륙 중량에 따라 최소 약 100달러에서 최대 8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우회했던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 운항하면 영공 통과료를 감안하더라도 유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와 별개로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실제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사례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에 대한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기밀 활동으로 분류된 미 공군의 군수품 확보 비용이 연평균 3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F-35A 전투기 등 새로운 무기 시스템 조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9일 발표한 향후 국방 프로그램 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공군의 군수품 개발과 조달 비용이 2025년 660억 달러에서 2026년 720억 달러로 2년간 9%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후 비용은 2035년까지 연간 평균 710억 달러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밀로 분류된 활동에 관한 비용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기밀 활동 비용은 공군의 군수품 확보 예산을 통해 지원되지만 공군이 수행하지 않는 활동에 관한 비용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공군의 몇 가지 새로운 무기 시스템 조달 증가를 이런 기밀활동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대부분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무기 시스템이 포함됐습니다. 지상기반 전략 억지력을 제공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F-35A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 실전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B-21 폭격기가 해당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이런 새 무기체계에는 핵순항 미사일과 고급 조종사 훈련 항공기인 초음속 훈련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 공군이 항공 우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대에 배치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기밀활동 비용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의 경우 군수품 개발과 조달 비용은 2025년 800억 달러에서 2026년 870억 달러로 2년 동안 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2028년엔 930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2035년까지 매년 87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사이를 오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해군이 함대의 규모를 늘리고 가장 값비싼 두 종류의 군함인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지난 3월 국방부가 제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른 향후 10년 후, 즉 2035년까지 비용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번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국방부의 추정치와 달리 2025년 이후 비용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프로그램 비용은 2025년 이후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10% 상승해 2035년에 7,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도달하지 않는 한 유엔 군사령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사가 특히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버트 에이브럼스 유엔 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유엔 군사령부에 관한 많은 거짓말이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here's just frankly so many falsehoods that have been spread.
에이브럼 사령관은 특히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 관계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엔사는 대북 제재 집행 기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이나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도 지난달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유엔군 사령부를 족보가 없는 조직이라고 말한 데 대해 끔찍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How could he say that UN command is not legitimate if it was created by the same entity tha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ink it's a terrible thing to say.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도 유엔군 사령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특별 보좌관과 유엔 정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스티브 리 주한미군 전후회 부회장은 10일 이 단체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 83호에 따라 오늘날에도 유엔사는 여전히 국제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도록 명시한 안보리결의 83호를 강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조항은 향후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더라도 유엔사의 한반도 평화 조성 역할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인민군과 협상을 벌여온 유엔군 사령부의 경험은 특별하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비무장지대 해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회장은 유엔사 산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잠재적 역할도 강조하면서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해체가 이뤄진다면 북한도 이 같은 중립적 기구의 감시를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이후 유엔군 사령부가 지명한 스웨덴과 스위스, 북한과 중국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 이뤄졌던 중립국의 휴전 감시기구입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1993년 체코 대표단에 이어 1995년 폴란드 대표단을 공동경비구역에서 추방했고 체코가 이후 관련 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는 스위스와 스웨덴, 폴란드가 감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리 부회장은 VOA에 북한이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립국으로 이뤄진 특성을 감안하면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위원회의 과도기적 역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 had the unique experiences to be able to, I think, be a possible organization that observes this armament.
리 부회장은 또 유엔군 사령부는 사실상 미군의 조직이라고 지적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유엔사가 어떤 배경에서 창설됐는지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me, it's a little bit disappointing and it's a little bit baffling why South Korea would push against this support.
버나드 샤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유엔사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역시 정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무력 도발 상황에서의 대칭적 보복에 기반한 교전 수칙은 당사자의 시각에 좌우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제3의 독립적인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occurred in the middle of that was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o again an independent arbitrator.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이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한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이 대칭적 대응 수위를 놓고 갈등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유엔사가 독립적인 중재자로서 양측이 정전협정에 따른 교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관여했다며 이런 역할은 향후 남북 간 국지적 무력 충돌 과정에서 갈등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다양한 동맹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이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면서도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한 외교당국 간 새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 첫 회의를 오는 10월 중순 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협의체 신설에 대해 미국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부장관과 미 측은 적극 공감을 표했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거는 아닙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최 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 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11일 낸 보도자료엔 동맹 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이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계속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각자의 보도자료는 상호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한 것이고 한국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미국 측과 회담 전, 회담 후 협의를 통해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미국 측이 공감을 나타낸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측은 실무선에서 협의체 관련 구체 사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협의체 신설 제안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남북관계 경색 와중에 미중 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만큼 미한 동맹을 중시하고 양국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동맹 대화는 기존 미한 협의 채널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동맹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핵 정책 공조는 두 나라의 북핵 협상 대표인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라인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미한 워킹그룹은 대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등 대북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변화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미중 갈등, 새롭게 부각되는 미한 양자 간 의제들이 겹치면서 이런 협의체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논의할 의제도 많이 있어요. 일단 방위비 분담을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고 그 외에도 지금 그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이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 외에도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전자권 전환도 그렇고 한미 간의 동맹 현안이 걸려있는 게 적지 않게 있어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동맹 대화를 먼저 제안할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것은 미국과의 동맹 중시를 강조하면서 미 대선 전 교착 상태에 놓인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 물꼬를 트는데 미국의 협력을 얻으려는 기대감도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선 전에 뭔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모멘텀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에게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뭐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긴 힘든 시점이라며 이 때문에 동맹대와 협의체 신설에 대해 한국 정부만큼의 관심을 갖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의회가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11개 요인에 각국이 처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북한은 상위 20개 취약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와 민주적 절차에서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 산하 정책조사기구인 유럽의 조사처가 10일 세계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각국이 처한 위험 정도를 측정한 노르망디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위협 분포 분석이란 주제 아래 11가지 위협 요인에 대한 국가별 위험 노출 정도를 0점에서 10점으로 분류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4.27점으로 11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국 중 19번째로 낮은 점수로 북한은 평화 위협 요인에 가장 취약한 상위 20개국에 속한 겁니다. 노르망디 지수는 UN 세계은행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등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이 기존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11개 분야에서 각국이 직면한 위험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분야에는 유럽연합이 평화와 안보의 주요 도전 과제로 간주하는 9개 위협 요인, 민주적 절차, 정부와 정당에 의해 공급되는 허위 정보 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위협 요인에는 대량 살상 무기, 에너지 안보 불안정, 국가 취약성, 사이버 안보, 금융위기, 그리고 테러, 살인율, 폭력적 충돌, 기후 변화가 해당됩니다. 북한은 특히 핵 등 대량 살상 무기 역량과 참여 민주주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민주적 절차에서 0점을 받아 최대 위험에 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밖에 국가 취약성과 허위 정보 배포 분야에서도 4점을 밑도는 점수로 높은 수준의 위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조사처는 북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28만 명의 현역 병력과 800만 명의 예비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평화기금이 작성한 2020 취약국가 지수에서도 정부 정당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취약도가 높은 상위 30위에 올랐고 2020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8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2019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180개 국가 중 172위에 올랐고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억류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유럽의 조사처는 북한이 처한 위험 정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위험 노출도가 낮아 노르망디 지수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한국, 일본과 크게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7.82점으로 전체 7위, 일본은 7.63점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노르망디 지수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최하위는 1.82점을 받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습니다.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도 VOA에 북중 양국이 모두 국경을 철저히 감시하면서 밀무역과 탈북 통로가 모두 차단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now they've got an additional buffer zone, 1 to 2 kilometers up on the Chinese border. They've got
중국과의 국경에 1에서 2km의 완충지대를 추가로 설정해 특수부대를 배치했으며 이들에게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이런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북한 인구의 6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의료 역량이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발병할 경우 북한의 치명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군대는 경제난과 태풍 피해 복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완화를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gime right now, the military is focused principally on getting their country recovered. And to help mitigate the risk of COVID-19.
대북 민간 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중 국경 지역에 여름부터 특수부대가 배치돼 밀수와 털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BOA에 말했습니다. 한국 한랩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 지시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미 지난 6월쯤 밀무역이 가장 활발한 양강도 해산 지역에 배치돼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부대라서 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나 봐요. 밀수라든지 탈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숨도 못 쉰다. 전혀 저기 움직일 수 없다. 지금 움직이는 건 그냥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다.
김 목사와 한 대북 소식통은 실제로 밀수를 강행하던 주민 6명이 지난 6월쯤 사살됐고 최근엔 탈북을 강행하던 중개인과 주민 6명이 현장에서 사살돼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대북 매체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국경 지역에 지난달 폭풍군단 수천 명을 배치해 국경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10일 폭풍군단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웅길 세터민 라운지 대표는 BOA에 폭풍군단이 민간인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능력이나 권한은 이미 김정일 때 다 주어졌고요. 보복운단의 모든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보복운단 하나로 조국 해방 전쟁을 일으킨다 할 정도로 얘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은 있다는 건 이미 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뿐 아니라 중국 당국도 병력을 증원해 국경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BOA에 중국 당국도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파악하고 역유입을 막기 위해서 감시와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단둥시 공안국은 지난 5월 공식 위챗 계정에 국경관리대와 세관 당국자들이 참여한 간부회의를 열어 밀수 단속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외 유입을 막는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밀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성은 목사와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국경만 장기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어려운 사람도 어렵지만 그 브로커 일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또 브로커의 그 피를 빨아먹던 보위부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뇌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북한에서. 다 연속적으로 지금.
김성훈 목사는 국경 봉쇄 장기화로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밀수와 탈북을 강행하겠다며 도와달라는 전화도 종종 받고 있다며 하지만 예전처럼 그들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전 세계 인구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각국의 여권 영향력도 이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50개도 채 되지 않고 북한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8개 나라밖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특성 기자입니다.
캐나다 금융업체인 아론 캐피털이 10일 발표한 여권 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국의 여권 영향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199개 나라 가운데 191위를 기록하며 여권 지수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 감비아와 남미 아이티 등 불과 8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여권 지수는 지난 6월 해당 기구에서 발표된 수치인 46개국에서 무려 40개 나라가 줄어든 겁니다. 비자 없이 100개 이상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던 미국과 한국 등 여권 지수 강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발표 당시 비자 없이 123개 나라에 입국이 가능했던 미국 여권은 이번 발표에서 무려 80개 가까이 줄어든 47개 나라에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순위는 12위에서 5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역시 지난 6월 121개였던 무비자 방문국이 84개로 줄어들며 순위가 26위로 내려갔습니다. 여권 지수를 발표하는 아론 캐피털의 란트 보고시안 공동대표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런 결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개방성 지수가 65%나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전 세계 여행 인구는 56%나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시안 공동대표는 이번 여권 지수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서 다만 각 나라의 코로나 대응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처 등 각 나라의 외교 정책이 다른 나라와의 신뢰 구축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여권 지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각 나라는 상대 국가에 따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여권으로는 폴란드와 포르투갈에 비자 없이 입국해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지만 미국 여권으로는 이들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여권으로는 브라질에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여권 지수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벨기에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인 쉥겐 조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시한 공동대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북한이 큰물 피해를 더해 연이은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권 이래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에 직면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 피해가 심각한 황해도와 검덕지구에 군인들을 투입한 데 이어 황경남북도에도 12,000명 규모의 수도 당원사단을 투입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한 이래 가장 큰 타격을 입힌 자연재해로 알려진 이번 폭우와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수해 복구에 투입된 군인들과 당원들이 장비나 자재가 크게 부족해 오는 12월까지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s, cement, money, lack of resources. So what they have.
실제로 북한 텔레비전을 보면 피해 복구 현장이 자주 나오는데 불도저와 굴착기, 즉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그리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수해와 태풍 피해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굵직한 국책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초 당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완공하려던 평양종합병원 삼지연군 건설 원상갈마 해양관광지구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북제재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큰물과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북한을 지원하고 있거나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용히 도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부원장입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물자들,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자나 트럭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개되는 것도 좀 있고요.
반면 북한이 남한에 지원할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그 어떤 외부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수혜를 복구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뛰어넘는 조치를 제안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ke a deal on the nuclear business. Doesn't have to come.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일 북한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일련의 도전들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텔레비전에 비추는 수해 현장은 한눈에도 처참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원산 시내는 물바다가 됐고 건물들은 물에 잠기고 교량은 한가운데가 꺾였습니다. 해안가에 있던 건물은 지붕과 벽이 무너졌으며 커다란 소나무는 뿌리째 뽑혔습니다. 또 농작물은 물에 잠겼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최악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Definitely not something they needed right now.
북한은 아직 폭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부분적인 피해 보도를 종합하면 우선 8월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3만 9천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만 6,680여 세대가 파괴됐고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뚝도 붕괴됐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광산이 밀집된 검덕지구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덕광업연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용양광산, 백바위광산이 침수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 2천여 세대의 산림집과 수십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도로 6만 미터가 유실되고 다리 59개가 끊겼으며 철길 로방과 레일이 유실되면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8월 북한 함경북도에는 300mm가 넘는 폭우와 함께 태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피해가 집중된 곳은 회령시와 무산군, 연사군 등 6개 지역이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들이 현지 조사를 거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또 침수되거나 파괴된 가옥은 3만 7천여 채, 이로 인한 이재민 수가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와 태풍 피해는 전국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는 2007년 당시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수해 지역은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북강원도, 그다음에 함경 남북도를 모두 지금 관할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적어도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5일자 노동신문을 보면 원산시와 강원도의 일꾼들은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리며 주민들을 빠짐없이 소개시키기 위한 사업을 바로 조직하지 않아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재룡 당부위원장, 전 총리였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가서 그 회의를 열고 강원도 원산시의 뭐 사회안전 책임 일꾼들을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당행위로 몰아갔거든요.
산업별로는 농업 부분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함경남북도가 홍수에 이어 8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이 강원도와 함경남북도를 휩쓸면서 옥수수, 즉 강냉이 농사에 피해를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옥수수보다는 벼농사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제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농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고,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뭐 연료라든지 이런 그 재단 농자재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원활치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이제 그 다른 해보다 심했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그게 백년 그 생산량의 많게는 거의 한 5% 내지 10% 정도의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64만 톤이었습니다. 따라서 10%가 감소될 경우 올해 수확량은 417만 톤가량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발표는 안 하지만 어업 부문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어촌에는 과거와 달리 개인 소유 목선이 많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중국에 넘기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많은 선박이 파괴됐을 것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서해에서만 많이 하는 줄 아는데 동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태풍이 왔을 때 절박을 많이 하고 잘하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적지 않은 그런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밖에도 태풍으로 인해 발전소, 전력망, 에너지, 통신, 철도, 도로, 교량, 저수지, 항만 같은 사회 기반 시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복구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역량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러시아가 2만 5천 톤의 밀을 지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2일 러시아가 지원한 밀 2만 5천 톤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밀이 최근 남포항으로 운송됐으며 하역작업은 남포 서해댐에서 12km 떨어진 외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밀 하역에 관여한 승무원들은 2주간 모두 격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이 8월 말과 9월 초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농업 분야 등에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러시아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북한에 2만 5천 톤의 밀을 남포항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가 러시아 외교관들과 함께 미리 도착한 남포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800만 달러 상당의 밀 8천 톤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은 대부분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 여성을 위한 영양 강화 비스켓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산하 시민보호와 인도주의 지원기구 에코는 11일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구의 피터 비로 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4월에서 9월은 북한의 주요 농작물들의 생육기간인데 연이은 태풍과 이에 따른 홍수로 논밭이 대거 침수된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로 대변인은 또 북한 전역에서 천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연재해는 취약계층의 인도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 수혜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유럽연합이 북한 현지 인도주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유럽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미어 위장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메니테어, 컨선 월드와이드, 벨트 훈계르 힐페 등은 유럽연합 지원계획 단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로 대변인은 지난달 초 제4호 태풍 하구핏으로 북한 내 8천 가구, 3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이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상륙하면서 수재민 규모도 더욱 늘고 기관시설 피해도 확대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독서의 달을 맞아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책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 관련 서적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제 책상에 놓인 책들을 여러분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권의 책 표지 사진들을 함께 올렸는데 이 중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표지들도 있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도서 중 북한 관련 서적은 모두 4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추리소설인 평양의 이방인과 정치이론서 브리징 더 디바이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전 마지막 계승자, 북한 체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비커밍 김정은입니다. 평양의 이방인은 정보위원 출신으로 제임스 철치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작가가 2006년 펴낸 장편소설입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외국인 살해 사건을 추적하는 북한 수사관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로 꼽힙니다. 이 소설은 출간 당시 미 주요 언론들로부터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취침전 필수 독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브릿징 더 디바이드는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정치서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승자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베이징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 기자가 지난해 펴낸 책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삶과 성향을 담은 본격적인 첫 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커밍 김정은은 미 중앙정보국 분석관 출신인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정박 한국 석좌와 지난 5월 출간한 첫 저서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분석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밖에 해리스 대사가 공유한 나머지 세 권의 책은 미 공군 준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 로버트 스펠딩이 지난해 펴낸 스텔스 워와 말콤 텀블 호주 전 총리의 회고록 어 비거 픽처,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바이러스 인 더 에이지 오브 매드니스입니다. 스텔스 워는 중국 부상에 관한 분석을 담은 책이며 바이러스 인 더 에이지 오브 매드니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철학 에세이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또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달라진 미국의 모습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60년 9월 14일 석유 수출국 기구가 창설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원유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들이 만든 것입니다.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자 갑자기 많은 양의 원유가 공급됐고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자본은 원유값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유국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196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그다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결성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정식 명칭은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입니다. 카르텔이란 기업들끼리 서로 너무 심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동종 업체들 또는 비슷한 기업들이 일종의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13개 나라가 가입해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은 적정한 가격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면서 석유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도 좌지우지됩니다. 회원국 석유 에너지 장관들은 OPEC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엔 특별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원유 증산이나 감산 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1982년 9월 14일 할리우드 배우에서 모로코 왕비가 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모나코 근교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운전 중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전 중 발생한 뇌졸중으로 높이 37m의 절벽으로 떨어져 딸 스테파니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레이스 켈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음 날인 1982년 9월 14일 5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192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8살에 뉴욕에서 모델로 활동했으며 1953년 아프리카 케냐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모간보에 출연해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 컨트리걸 영화 갈채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켈리는 1955년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참석합니다. 화보를 찍기 위해 그곳에서 가까운 모나코를 방문합니다. 이때 모나코의 통치자 레니에 3세가 켈리를 궁으로 초대합니다. 레니에 3세는 그때 32살,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레니에 3세는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82년 9월 14일 교통사고로 영화 같은 삶을 마감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